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호흡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있는 것, 살아서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는 것, 그렇게 주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커다란 복임을 깨달으며 감사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법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제에 이어서 유다 백성들이 위기를 겪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개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만의 분노를 사게 되고, 하만은 유다인을 모두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것을 저희가 어제 내용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하만이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7절에 보면 아하수엘 왕제 12년 첫째 달곧 니사노래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 12째 달곧 아달을 얻은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해 1월에 제비 뽑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유다인들을 다 죽여야 하겠는데 언제 죽이면 좋겠는지 날을 좀 받자 해서 제비 뽑기를 1월에 했는데, 그 제비에서 12월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개월 뒤에 유다인들을 다 잡아 죽이자, 12월 13일에 그날을 진행하자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이 그 날짜를 가지고 왕에게로 나아가죠. 그리고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이땅 가운데 유다인들이 곳곳에 흩어져 사는데 그놈들이 고약해서 왕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놈들 살려두어서 유익할 게 없습니다. 제가 한 날을 정해서 그놈들을 싹다 진멸해 버리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시죠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말하지 않고 은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뇌물을 바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돈으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왕이 하만의 그런 모습을 보고 기쁘게 여겨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전권을 위임해 주죠. 그래서 하만이 전국에 조서를 써서 왕의 이름으로 인을 치고 유다인들을 죽이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선포합니다. 그 계획의 내용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13절에 보면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라는 내용입니다. 유다인들이라고 한다면 젊은이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여인이나 할것 없이 모두 죽이고 진멸시키고 도륙하고 탈취해라 그들의 재산을, 이런 법을 세워서 전국에 반포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내용인데요. 유다인들이 하만에게 이런 잔인한 일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모르드개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었죠. 하지만 하만은 모르드개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유다인 모두가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만의 고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무엇 때문에 그들을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함께 읽었던 8절에 보면, 8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유다인을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중요한 이유가, 유다인들을 죽여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다르다. 유다인들이 지키는 법률이 만민, 세계 모든,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들의 법이 우리와 다르다. 유다인들이 지키는 법이 어떤 법인가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유다인들을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죽어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의 법을 따르고 있는 하만은 그 세상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는 죄 없는 무죄한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만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세상의 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8절 말미에 보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세상의 법은 그것이 그것이 공의로운가 아니면 그것이 정의로운가 그것이 바른가 옳은가 기준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무익한가를 가지고 따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옹호하시거나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만 잘했다고 이야기하거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만 이익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것이 공의로운가, 그것이 정의로운가, 그것이 바른가, 옳은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때로는 훈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치시기도 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만이 이야기할 때 세상의 법은 왕에게 무익하기 때문에 무이의를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의 법과 대립된 세상의 법은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판단하는 법이 아니라 나의 유익, 나의 이익을 가지고 판단하는 법, 결국 개인적인,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법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9절에 보면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만이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재물을 왕에게 바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세상의 법은 뇌물을 써서라도 불의한 방법을 써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와야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너희가 전 재산을 가져서 나에게 바쳐야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지를 보고 내가 너를 대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불의한 재물을 요구하는 것이 세상의 법이다라는 것이죠. 정직함을 요구하지 않고 재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무엇이 있냐? 13절 중간에 보면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법은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들과 나누고 베푸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짓밟고 이겨내서 어떻게든 남의 것을 탈취하고 자신만 배불리 먹으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실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그렇게 경쟁을 가르치고 있죠.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 벌써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남들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하고 그렇게 배우지 못하면 부모에게서 지적을 받고 부모에게 혼이 나고 벌써부터 너는 도태되고 있다라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죠. 그렇게 세상의 가르침은 이 한정된 재화를 누가 더 빠른 시간 내에 많이 가지게 되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성패를 판단합니다.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죽이든 다른 사람을 핍박하든 다른 사람을 도륙하든 다른 사람의 것을 탈취하든 개의치 않습니다. 그것이 불법의 범위에 들어가지만 않는다면 법을 요리조리 피해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자신의 재물을 늘려가는 것을 능력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이 세상의 법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나누고 베푸는 것을 권면하십니다. 또 세상의 법은 어떤 모습이냐 15절 말미에 보면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온 지방에는 이제 유다인들을 12월 13일에 잡아 죽이겠다라는 법이 선포됨으로 인해서 다들 술렁술렁거리고 있습니다. 그 법을 전해 들은 유다인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하루아침에 세상이 무너지는 심장이었을 겁니다. 아니, 세상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로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죠. 자신들이 유다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에 모두 도륙되고 민족이 진멸되고 가진 재산을 탈취당하게 생겼습니다. 다들 그 자리에서 앉아서 대성통곡을 할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놔두고 왕은 하만과 함께 마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서 마시고 즐기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아픈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할 때 그들과 함께 울어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웃을 때는 함께 웃고 울 때는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세상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슬픔이 있지 않다 하여서, 자신에게 아픔이 있다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은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그들과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즐기는 데만 바쁘다라는 것이죠.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유 없는 핍박,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받는 핍박이고 고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고 박해가 없다면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잃어버린 채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다면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현실적인 손해를 당하고 현실적인 이익을 놓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주 풍요롭게 아주 아무런 문제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유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쓰고 있나요? 어쩔 수 없다 말하면서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선택하면서 현실적인 손해를 감수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법은 잠깐 눈 감아버리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법 대신 세상의 법을 따르며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렇게 고난과 핍박은 피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오늘날은 믿는 사람들이 더 핍박받고 박해받는 시대 아니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시대 아니냐, 그런데 그 공격을 받는 이유가 오히려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불법을 저지르고 돈을 따라가고 그렇게 세상의 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난이나 핍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받아야 될 지탄입니다. 도둑놈이 남의 것을 훔쳤을 때는 당연히 잡혀가야 되고 감옥에 가서 그 벌에 대한 죄를,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도둑놈이 법을 어기고 숨어 산다면 계속해서 경찰들이 그 도둑놈을 찾아다녀야 되고 그 사람은 숨어 살면서 힘든 삶을 사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도둑이 법을 어겨놓고서 왜 나를 괴롭히냐고, 왜 내가 두 발 벗고 잘 수 있게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느냐고, 왜 계속해서 나를 잡으려고 하냐고 항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법을 지키지, 아니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받는 지탄과 핍박과 고난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손가락질은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가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받는 지탄은 고난이 아니고 핍박이 아니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핍박과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받게 되는 것을 핍박과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받는 것이 핍박과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옛날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목숨까지 버렸던 그 사람들이 받았던 것이 고난이고 핍박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지금 고난도 없이 핍박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 없이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반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시험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고난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험한 풍파를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핍박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다 보면 세상 풍파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서 풍파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바른 기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받게 되는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유익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겪게 될 아픔과 슬픔이 눈앞에 보인다 하더라도 세상의 법을 따르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법을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법을 따라간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물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을 따라 정직하지 않고 불의를 쫓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을 따라서 남의 슬픔을 외면하고 나 혼자만 배부르게 먹고 살기를 원하고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더 풍족한 삶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세상의 자녀에게 세상의 백성에게 풍족과 여유와 물질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의 자녀이니까요. 세상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직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살아갈 때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됨의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받게 될 손해와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모든 시험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잘했다 나의 백성아 잘했다 나의 자녀들아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루를 기대함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다름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같음으로 인하여서 받게 되는 정당한 비판과 지적을 고난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고난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세상과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을 바라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백성됨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법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손해 없이 아무런 핍박 없이 아무런 고난 없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세상의 모습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자녀로 세상의 백성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일터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법을 실현하며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과 맞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험한 풍파와 같은 세상 가운데 풍파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고난도 있고 풍파도 겪게 되겠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 붙잡고 주의 말씀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주께서 우리들 가운데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그럴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풍파를 헤쳐나갈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주의 백성됨을 지켜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하다, 연약하다라는 것을 핑계로 삼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또한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들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의 법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핍박 없는 삶, 고난 없는 삶, 또한 유익하기만 하고 풍족하기만 한 삶을 바라며 세상의 자녀로, 세상의 백성으로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시험이나 유혹이나 고난이나 풍파가 없기를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받게 되는 당연한 핍박과 고난과 풍파 가운데서도 주의 손 붙들고 주의 말씀 붙들고 지켜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넉넉히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 살기를 간구하는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친히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를 풍파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냄으로써 주의 영광을 밝히 나타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이 바로 그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한평생이 바로 그런 일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